그 다음 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지난주에 12월 10일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를 진행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인하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인하하기 전 미국 금리가 3.75에서 4% 높은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 4%입니다. 원래는 훨씬 높았죠. 훨씬 높았는데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만약 12월 10일 이때 인하를 하면 3연속 인하를 하는 겁니다. 4.5에서 4.25, 4, 3.75까지 3연속 인하를 할지 안 할지가 이번 12월 10일 FOMC의 주된 사항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뉴욕 연준 총재가 힌트를 줬어요. 어느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어요. 기준금리의 조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사실상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하는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12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합니다. 0.25% 인하했어요. 그래서 연준의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됐냐? 현재 3.75입니다. 이 기준금리 표로 보여드리면 얼마 전까지 가장 높았을 때는 무려 5.5였고요. 쭉 내리면서 최근에 4.5, 4.25, 4% 그리고 3연속 인하로 3.75. 드디어 미국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 인상 이후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3년 만에 3자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는 거 보니까 경제가 좀 안 좋은 건가? 미 연준은 미국이 현재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지표들을 보면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다만 고용 증가세가 조금 아쉽고 실업률이 조금 올랐어. 또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보면 우선 미국 경제 전망을 올렸어요. 좀 이상하죠? 금리 인하라면서 경기 전망을 올렸어. 우선 올해 성장률은 지난 9월에는 1.6이었는데 1.7로 올렸고요. 내년도 성장률은 지난 9월에 1.8로 예상했는데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꽤 많이 올렸어요. 0.5%포인트를 올렸어. 그러니까 경기가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 하지만 인하를 한 거죠. 그 왜 인하했는지 뒤에 나오고요. 그러면 경기는 왜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많지만 지금 보면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로 인한 성장률 중요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원래 성장률이 올라요. 물론 투자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투자할 때는 성장이 올라 그만큼 돈을 쓰는 거잖아요. 소비라면 성장이 올라요. 넥스트가 문제지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소비자 지출도 고소득자가 중심이 됐긴 했지만 어쨌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성장이 쭉 유지될 걸로 본다. 자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좀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 재개를 선언했어요.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잔액이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의 준비금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 매입, 소위 지준 관리라고 하는데 지준 매입을 재개할 것이다. 매월 400억 달러 규모.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장기, 단기 다 사주는 뭐 이런 건 아니라 단기 시장에서, 초단기 시장에서 저걸 사준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인데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돈들, 그 옛날에 높았는데 요즘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은행들이 자금이 좀 쪼달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스템 위험을 만들 수도 있죠. 어떤 은행이 문을 닫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 또 연준이 잘못하면은 막 최종 대부자로 뛰어들어야 될 그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단기 금리가 가끔 발작한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단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적 완화는 아닌데 사실상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하나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죠. 그러면 이런 정책까지 계속하는 걸 보니까 유동성을 계속 늘리겠다는 뜻인가요? 기준금리를 계속 내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 중립금리에 근접했다. 이 말이 제가 보기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연준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근접했다고 본다. 이 말인즉슨 제 느낌에 파월 체제가 쭉 가진 않겠지만 현재 연준 내 분위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제 느낌은 한 번 정도 남은 마치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금통위 할 때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 있지만 동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니냐. 잘해야 한 번이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중립금리 부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보기 딱 좋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중앙은행은 앞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발표와 이제 파월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공개됐죠. 연준이 공개한 미국의 금리 점도표를 보면 왼쪽이 현재입니다. 현재표를 보면은 현재 금리가 빨간색 레인지예요.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니까 당연히 여기 있고요. 뭐 요 한 분은 올해도 50BP 이나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내년 점도표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아래로 길게 있죠. 현재 금리 또는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점 7개잖아요. 7명입니다. 한 번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4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동결 또는 인상 7. 한 번 인하 4. 두 번 이상 인하 7입니다. 물론 대다수는 점을 찍은 걸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금리 인하 1회. 금리가 사실상이 끝난 게 금리나 진짜 끝난 게 맞긴 한데 연준 내에서 아래 위로 굉장히 의견이 쫙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점도표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연준의 분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게 보통 어딘가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 아까 점도표를 보면 내년이 되게 길잖아요. 내년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리는 쪽이 있어요, 대충. 거기가 연준의 뜻이고 아래 위는 의견인데 이날 보면은 쭉 나열식으로 돼 있죠. 한 점 저 아린 점도 있고. 자, 그래서 연준의 분열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7명은 동결 또는 인상, 8명은 두 차례 이상이나, 4명은 한 차례이나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리표를 보면 한 점 저 아래는 점이 있죠.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고. 요건 뭐냐? 이번 12월 FOMC에서 스티브 마이러는 50BP 이하에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5BP로 안 돼. 50BP 내려야 돼. 그리고 저 내년 요 점은 뭐예요? 내년에는 2.25%까지 내려야 돼. 지금보다 150BP 낮은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 6번 내려야 돼. 6번. 저 점에 가려면. 지금부터. 이거를 주장한 사람인데. 사실 뭐 마이러는 예상을 했어요. 저런 걸 주장할 거를. 왜냐면은 그 스티브 마이러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임명한 트럼프의 경제 고문 왼팔입니다. 왼팔. 경제 쪽에서 왼팔. 자기 왼팔을 연준 이사에 보드진에 꼽았죠.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자기 왼팔을 꼽았어요. 그리고 가서 50BP 내년에 6번 150BP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연준의 이런 모습은 대단히 제가 채권쟁이였기 때문에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준은 보통 내부적으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보통 만장일치였어요. 아니면 한 명이 반대하던지.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데 세 명이 반대했어요. 6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표고 말 그대로 길게 이렇게 늘어진 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분열이 있다는 소리인데 저 세 명 중에 한 명은 50BP 인하를 얘기한 마이런이고요. 두 명은 뭐냐? 두 명도 50BP 인하냐? 두 명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 연준 보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좀 개판이죠. 아, 죄송합니다. 동결 얘기한 사람도 있고 두 명이나 많은 거예요. 25BP 얘기한 사람도 있고 50BP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쫙 나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냐? 당연하겠지만 이 25BP 금리 인하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 금리 인하는 최소 두 배는 더 했어야 됐다. 50BP는 인하를 했어야 돼. 근데 25BP밖에 안 했어. 답답해요, 답답해. 아, 연준 저 멍청한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보다 금리를 몰라. 나보다 금리를 모르니까 아직도 25BP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저 파월, 저 양반은 독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완고한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그렇게 내리라 그러는데 대통령 말을 귀에 껌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지 내리질 않아. 물론 내렸죠. 3번 연속 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무시한 건 아니야. 3번 연속 내렸잖아요. 지금 미국 상황에서. 3번 연속 내릴 것 같진 않아. 3번 내린 걸 보니까 아주 무시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말을 들어 먹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파월 임기는 곧 끝납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파월 임기는 내년 5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다음 연준 의장이 등장할 겁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누구냐? 아까 전에 연준 멤버로 자기 왼팔을 이사에 꽂았거든요. 물론 짧은 임기지만 마이런. 그리고 들어가서 50BP 인하를 주장했어요. 근데 그냥 연준의 한 투표권 1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연준 의장을 꽂을 수 있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차기 연준 의장은 거의 케빈이 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아마 케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1번이 케빈이고요. 후보 2번도 케빈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인데. 둘 다 케빈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연준 의장으로 케빈을 고려하고 있는 게 맞냐? 트럼프가 맞다. 케빈이 유력하다. 그래, 케빈이 유력해요. 케빈이 유력한데 두 명의 케빈 모두 훌륭하다라고 답을 했죠. 이 중에서 시장은 왼쪽에 있는 케빈 헤셋, 전제 백악관의 경제 고문인 케빈 헤셋이라는 분을 가장 유력한 확률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70% 확률이 넘은 것 같아. 도박 사이트 이런 데 가니까 80%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연준 의장 확률이 가장 높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트럼프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는 진두지휘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트럼프에게 충성스러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요. 로열티 순으로 따지면은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들을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연준 이사 후보자들을 모두 미팅해봤는데요. 이들은 모두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알겠어.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고 싶으니까 금리를 내릴 걸 생각하는 이사를, 의장을 꼽겠지.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주 예전에 미국에서는 금리 결정을 대통령과 협의를 했습니다. 진짜 아주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네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더 금리를 잘하는데 자기들끼리 그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금리 결정을 대통령과 협의하는 걸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금리 결정을 연준과 대통령이 같이 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금리 결정할 때 금통위에 정부가 와서 의견을 낼 수 있었어요. 그 뭐라 열석 무슨 발언권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와서 의견을 내는데 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는 거지 거기에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연준 의장 후보자들과 미팅하면서 금리 결정을 대통령과 협의해세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와, 연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미국 금리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카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1년 후에 미국 금리는 1%, 어쩌면 그보다 더 낮아야 한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진 국가가 돼야 된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연속 내려서 3.75%입니다. 1%로 가려면 내년에 몇 번 내려야 돼? 어머! 잠깐만, 275포인트잖아. 이거 도대체 몇 번을 내려야 되는 거야? 13번! 내년에 13번을 25BP씩 내려야 1%가 됩니다. 아니면 진짜 빅컷! 50BP나 아니면 75BP이나 초대형 빅컷! 그런 걸 해야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물가가 지금 높게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1%까지 내리면, 오, 자, 이 정도까지 내려주면 우리나라 환율 좀 내려가나? 오, 1%! 거의 뭐 일본 금리죠, 일본 금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본인만의 말일 뿐 연준이 이대로 움직여주자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어쨌건 1년 후 금리 1%를 입에 올렸고요. 실제로 케빈 헤셋한테 물어봤습니다. 1%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 의장 유력 후보죠. 유력 후보 한 70%. 금리를 내릴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걱정되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이 90년대처럼 혁신적인 시기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금리 결정 이론을 지금 가서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인공지능이 생겼잖아, AI가. 이 경제 과열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기. 인공지능이 효율성을 높일 테니까 경제 성장이 되게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경제 과열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그냥 노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이 특별한 시기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아, 하여튼 박사님이시다. 경제학 박사.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테니까 아마 깊은 뜻이 있지 않으신다 생각이 되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그래도 연준 이사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결정할 텐데 뭐 내리고 싶다고 내려집니까, 그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연준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되게 경제계에서 오래 계신 분이에요. 여기 한 뭐 십몇 년간 싸운 인맥이 있어. 내 친구들 거기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가서 사실에 근거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 얘들아, 지금이 90년대 같은 AI가 발전한 특별한 시대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특별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지지하는 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후보자께서 얘기하셨죠. 아직 연준 의장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연준이 물가가 오르면은 저는 금리를 절대 못 내린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은 뭐 저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할 테니까 아마 물가가 오르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트럼프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연준 의장을 뭐 어떻게 하면서 통화 정책 같은 걸로 안 되겠지. 아무리 트럼프여도 모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관세를 전 세계에 때릴지 누가 알았겠어. 유럽에 가서 뭐 나토를 어떻게 하네 마네 할지 누가 알았겠고 아 트럼프가 통화 정책으로도 우리를 서프라이즈하게 만들 수 있냐?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건들진 않겠지. 설마 지금 뭐 양적 완화 같은 1% 또는 더 낮은 거의 제로금리 정책 가까운 걸 쓰면서 유동성을 찍어내는 정책. 근데 공화당인데? 공화당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작은 정부랬지 작은 은행이라고는 안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데 뉴욕포스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월가는 환호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잠깐만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통화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산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아 저는 10% 미만? 5%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자, 연준이 인하했기 때문에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bp가 됐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1.25%까지. 연준은 3연속 인하해서 우리의 기대대로 3.75%가 됐고 우리나라 한은은 6개월째 동결했기 때문에 2.5%예요. 우리는 아마 높은 확률로 동결 가능성이 있죠. 금리 격차가 한때 많을 때 2%까지 났는데 이제는 1.25%로 줄었어요. 거의 뭐 한 40%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아 이거 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건 원달러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여전히 1475. 아, 드립을 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야. 그치?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있는데 환율이 잘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장기 미국채 금리는 별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채입니다. 단기채. 초단기채. 그러니까 단기 쪽, 짧은 쪽엔 영향을 주는데, 장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그 지금 미국채 10년인데,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죠. 여전히 4.2% 부근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채는 단기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땡겨서 내려가는데 장기채는 내려올지 말지가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 아니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 이런 거에 반응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오긴 쉽지 않겠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금리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국 장기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채금리하고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제가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죠. 그래서 금리를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장기채권 금리는 최근에 이게 사실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30년짜리입니다. 오를 때 우리나라 장기채 금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금리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 금리차가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최근엔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채권쟁이 입장에선 그래도 꽤 오른 겁니다. 꽤 단기적으로는 꽤 각도가 일단 가파르잖아요.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기준금리나 사이클이 미국처럼 어느 정도 끝났다는 느낌이 있죠. 잘해야 한번 막 폭발적으로 내려줄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먼저 반응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 발행량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 이슈 같은 것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계속 만약에 빚을 낸다면 건전성 우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장기 채권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저 장기 채권 금리가 더 급하게 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이제 저금리 국가가 아니에요. 왼쪽에 아래에 있는 깔려있는 주황색이 일본 국채 30년짜리입니다. 가장 긴 국채 중 하나죠.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내려올 때 일본 국채 금리는 올라갔어요.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갔고 이제 30년물 기준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습니다. 10년 금리는 아직 격차가 좀 있는데 30년은 일본이 더 높아요. 저는 채권 바닥에 들어온 다음에 일본 국채가 우리나라보다 30년,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가 금리 막 확 내려갔고 순간적으로 아래를 꽂았을 때를 제외하면 이거 처음 봤어요. 저금리, 저성장의 대명사 일본이 국채금리 30년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 국채도 금리가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얘네는 0.25하던 게 1.95, 거의 2%까지 왔어요. 2년 만에. 대단히 빠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금리가 살짝 이제 높은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일본은행은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높은 확률. 사실상 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을 일본의 총재가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은 기준금리가 0.75가 되는 건데 거의 20년 넘게 이어져온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나는 걸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0.5%를 넘는 거는 30년 만입니다. 여기 저 뒤에. 옛날 일본 버블 붕괴될 때 그때 금리는 엄청 높았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0.5% 이상으로 가면서 0.75가 되는 게 다음 주입니다. 이제 일본은 제로금리 시대가 끝날 수 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유는 당연히 일본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3%대요. 일본은 저물가 국가도 아니고요. 저금리 국가도 아니에요. 저출산 국가는 맞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이제 남은 거죠. 저출산밖에 없는 게 현재 일본입니다. 또 물가가 높은 건 당연히 이 나라도 엔화가 약하죠. 여전히 약해요. 155일대인데 아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엔화가 왜 약하냐?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드리고. 그리고 일본은행은 개인적인 생각에 당분간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일본 BOJ는 중립금리를 1에서 2.5% 사이 어딘가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0.5예요. 그럼 한 두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1.땡땡까지는?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일본 정부는 재정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흡수하고 있고 일본은 얼마 전에 추경안 뭔지 알죠? 돈 더 찍는 거.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173조를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거의 코로나급 추경을 통과시켰어요. 일본이 물가가 높으니까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하겠다. 돈을 풀겠다는 건데 173조짜리 뭐 슈퍼 추경을 지금 통과시킨 상황이고 그리고 이 추경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채 발행에 110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경을 한 60% 이상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국채가 이만큼 더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니까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지금 보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입니다. 어쨌건 인상을 하고 재정정책은 돈을 풀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일을 하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한쪽은 풀고 한쪽은 돈을 조이고 있고 실제로 물어봤으니까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정부 역할하는 거고 일본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역할하는 거다. 우리를 뭐 같은 그걸 보지 마라 라고 선을 걷는데 뭐 다카이치 내각이 아마 힘이 세지면은 뭐 일본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요게 일본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한국은행의 금리나 사이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표현이 많이 바뀌었죠. 이나 가능, 기조에서 가능성으로 바뀌었고 고환율 물가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고 동결 주장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본하고 비슷하게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적자 국채 발행이 뭐 하겠죠. 어느 정도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한미일 국고채 10년 금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금리가 상당히 높게 오르고 있고요. 미국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려오고 미국과 일본이 오르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도 올라가면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든지 발행량이 늘린다든지 야 우리도 올라가면 이제 미국채하고 격차를 좁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뭐 환율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분 돈 빌리러 가보시면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책적으로 대출을 막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4에서 6%. 얼마 전까지 3자에서 5자였는데 이제 4자에서 6자를 찍었죠. 시중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리 오르는 거를 감당할 수 있냐? 일본이 오르고 미국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거 감당할 수 있냐? 그걸 원하냐? 네, 문제는 다른 문제죠. 지금은 이제 현상이 그런데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12월 8일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을 공고했습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채권 매집일 때도 가끔 했으니까. 어느 때 하냐면은 예를 들면 국고채 만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애는 만기가 많고 어느 애는 만기가 적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매입해서 뭐 일로 옮겨주고 뭐 그런 것들도 해요. 그리고 시중에 뭐 유동성이 막혔다거나 어디 특정 부분이 불안하거나 할 땐 단순 매입을 하는데 최근에 중장기물 유지에 1.5조 원 규모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통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가장 최신 국고채보다는 좀 만기가 좀 이제 지나간 뭐 그런 국고채들을 합니다.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채권이 부족하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ECB 유럽도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ECB의 다음 금리 조정은 인상이라고 베팅하고 있다. 그랬더니 ECB 집행이사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런 기대는 편안하다. ECB도 지난 1년간 금리를 꾸준히 내린 국가입니다. 그리고 동결을 한동안 했죠. 이제 ECB도 오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유럽도 2.15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갔고 유럽 금리가 오르고 일본의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요. 나 금리가 오르는. 놀랍게도 금리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기조까지는 아닌데 동결 내지 인상 분위기로 이제 많이 흐르면서 금리가 오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반면에 연준 같은 경우는 의장이 바뀌었다면 또 내릴 수도 있고. 야, 그래서 통화 정책이 지금 생각보다 예상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대단히 쉽지 않다. 올릴 수 있냐? 올리는 건 당분간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올렸다가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잘못 올렸다가 버블 터져갖고 20년간 갔거든요. 야, 저는 우리나라는 못 올린다고 보는 쪽인데 어지간해선 진짜 어지간해선 뭐 올릴 뭐 하여튼 지금 현재는 세계가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